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인생의 세월이 그토록 빠른 줄은 세월이 흘러가며 모두가 느끼는 진실이고 사실이 없나이다. 세월이 그렇게 속히 가므로 주변에서 함께 살았던 어릴 적 친구들이 먼저 육신이 약해지고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도 곧 지금은 호흡하고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육신은 결국 태워져 없어지는 것이고 혹은 땅에 묻어 썩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생각하며 밤이 잠시전까지 살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의식 속에서 고매한 지식을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이 순간에 사라져버린 인격의 실종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더욱더 사랑하는 자여 가슴에 묻어준 자여 오랜 동안 뼛속 깊게 정을 나눴던 자의 인경우라면 더욱더 그 상실감이 커서 인생의 깊은 허무와 좌절 속에 살아있는 자들도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을진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사는 동안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무엇을 통해서 구하고 찾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오늘 밤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요 이 땅에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 받고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소망을 찾을 수 있겠사옵나이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크신 손길을 보내심으로 그 자비하시는 은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작정하시고 그의 백성을 부르시사 구원의 하나님의 그 선한 지혜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시온대 그 은택을 입어 제가 사는 동안 주의 백성이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을 확인하고 서로서로 의지해가며 서로를 바라보며 신앙의 증거들을 확인해간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으로 인생의 한때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첫 믿음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믿는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된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영광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자랑임을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옵나이다.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바로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임을 알게 하셔서 이제까지 저희 인생 자락 속에 느려진 하나님의 큰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혹 지금의 때가 공고할지라도 혹 지금의 때가 평안치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 인생 속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절하는 주의 백성된 모습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저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저희가 예민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 심령을 온유케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예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비유리 응답으로 모으게 하신 주님,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모으신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심으로 마땅히 알아야 될 귀한 복음적 진리를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필 때에 저에게 깨닫는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답집 53문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53문 여시고요. 문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53문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 부분의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적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이 시간에 둘째,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둘째, 그분은, 본문을 보면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다.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2번, 풋노트, 각주의 성경 요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기름 부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되어지면, 우선 첫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음을 가리켜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란 것은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죠. 그리고 그 상징이 가리키는 실체는 무엇인가? 성령을 주신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됨을 표현하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유독 기름 부은 것인가? 물 부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왕과 재상과 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던 그것과 관례를 비추어서 설명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바 되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 인치고 보증으로 주신 것이라.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소를 사고 소가 소유주가 소가 자기 것을 확인하게 소 그 가죽에다가 도장을 콱 그 불에 달고 찍을 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도장을 콱 각인시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도장이 찍혔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보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성령 우리 마음 주셨으니, 그럼 이 말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신 받은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겠어요? 떠나실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왜냐하면 찍은 도장을, 이렇게 찍은 것이 이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요. 또 보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증이란 건 뭐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에서 보증이지. 그것이 형편에 따라 바뀌어 간다면 보증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증은 사람의 보증과 다른 것이라. 그래서 그러면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 주셨다는 것은, 결국 인치시고 보증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말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도 이 성령께서 주어졌다면 어떻게 알겠는가? 성령님 눈에 보이나요? 만져지나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나에게도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어지셔서 나를 중생케 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물질로 만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 사실로 알 수 있는 것밖에 없대요. 영적 사실로 아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둘째, 텍스트에 그 다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졌어요? 참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내게 주어졌는가라는 걸 아는 증거가, 영적 증거가 믿음,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참되게 고백한다.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적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하셨으므로, 이것이 바로 이제 참된 믿음이 성령이 내게 주셨음에 대한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하며 그가 베푸시는 은택에도 또한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한다. 그의 은덕이란 무엇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에 연합하는데 그리스도의 은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심, 그렇죠? 성도와 서로 교제케 하심이죠. 훗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이죠. 이 모든 훗날에 예비된 영화를 향하여 인생 사는 동안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다음에 내면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그 말씀을 달게 듣도록 우리 안에 내면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 하여금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모든 은택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위로를 느낀다. 위로를 느낀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삶의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인식의 기초가요, 출발이 되어지면서 과연 성령께서 내게 주어진 것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할 때 인식의 기초요, 출발점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피상적인가, 허망한 것이 아니면 사실적이면 실제적이면 참된 것인가 라는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또 우리가 점검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영적 이 신비로운 사실을 인식하는 기초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나눠진 자료, 지난주에 나눠졌던 자료 6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4페이지 라, 거기부터 하면 되죠? 네, 라. 성령님 하시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한 여섯 가지로 요약해놔요. 자,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볼 터인데 먼저 1번만 읽어보죠. 1번,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사역은 조명이라. 그래서 조명이라. 조명이란 말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춘다는 것을 가리켜 말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 말에 조명하시고 알게끔 하신다. 근데 그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줄치면 구원에 꼭 필요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구원에 꼭 필요한 진리. 여기서 우리들이라는 것은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성령님께로부터 배웠습니까? 아니면 전하는 자로부터 들어 배웠습니까? 이게 우찌된 게예요. 사람에게 배웠어요? 성령님께 배웠어요? 사람에게 배웠으면 전부 다 가짜인가 봐. 성령님께 배워 진짜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전하시죠. 맞아요. 사람을 통하여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날 전에도 그거를 가르침을 받아 내가 알았나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가능케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역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을 통해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건 보편적인 초청이라고 그래요. 이 말로는 가령 이제 만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쫙 전하면 그 중에 한 2천 명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칠 때 나머지 8천 명도 복음을 들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전화를 받은 것이요, 그들도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서는. 그런데 고백을 한 사람은 깨달아 알았다. 당신의 가르침을, 복음의 전함을 듣고 내가 믿게 되었나이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역사에 그 작용을 가능케 하는 배움과 가르침의 실질적 역사는 사실은 내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도 나게 하신다. 말씀의 기억도 상기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같이 읽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느낌과 소망과 성향을 주시고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동의되어지고 깨달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음이 바로 어디로 움직여가죠? 우리의 영적 정서와 의지에게로 역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1차적으로는 우리 어디에 역사하실까요? 지성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듣고 들음에 기초해서 듣고 나니 이치가 어떤가라는 생각해보니 아 옳도다라는 이제 이성적 판단이 생기는 것이죠. 옳도다. 이 옳도다 내용 속에는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용서를 못 받는다.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옳도다라고 이제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의가 매우 피상적 동의일 수도 있어요. 깊이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독론적 신비는 지금은 모르죠. 모르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죄인 된 것과 긍휼. 이 죄인 된 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어떻게 이걸 깨닫는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죄인됨에 대한 고백을 가능토록 우리 인식을, 우리 지성적 인식에 주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니까 듣는 순간에 그냥 전율하도록 머릿속에 깨달음이 팍 오면서 죄의 문제가 그냥 짓눌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죄 짓는 게 사소한 게 아니구나. 내 죄 짓고 사람 앞에서 피차 미안해도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이게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런 영적 사실도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명을 하고 논리를 풀어 그것을 규명할 만한 변증의 논증의 실력은 지성적으로 아직 갖춰있지 않지만 그러나 동의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사실에 대한 몇 가지에서 이게 이성적으로 지성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지성에 대한 이런 동의성이 있을 때, 지적 동의가 있을 때 믿음의 한 요소가 갖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주선 뇌리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이 지성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정서에, 우리의 영적 정서에 영향을 줍니다. 이 영향을 주는 영적 정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로 인해서 통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울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아픔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는 생각에 대한 깊은 이 고통이 심장을 팍 찔러서 막 엉키는 거예요. 이 죄를 도대체 어찌할 것인가 하는 깊은 통곡의 영적 정서가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정말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놀라운 전적 용서, 전적인 죄사함이죠. 전적인 은혜에 대한 용서가 기가 막히게 마음속에 의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큰 위안과 희열이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로 그러신가? 정말로 용서하시는가? 이 기쁨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모든 어릴 때 이 죄에 대한 이 기억이 말이죠. 회개를 하게 되면 아주 어릴 때 한 기억, 죄까지 생각나요. 지금 내가 워낙 못됐기 때문에 이 생각나는 게 정도가 아니고 잔죄까지 자꾸 기억이 나요. 회개기도 하다 보면. 근데 이 머리 자꾸 싸운 것만 기억나는 게 아니고, 야, 이 못된 거 이렇게 욕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슬며시 도와달랠 때 미워서 거절했던 것까지, 또는 내가 귀찮아서 거절한 것까지 마음이 막 아파오는 게 시작해요. 어릴 때 딱지 한 장 슬쩍 훔친 것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아주 가나다라운 먼 기억, 근데 잊어버리고 살았거든. 전혀 기억 속에 없어요. 의식적 기억이 없었는데 자꾸 끌어올라. 그러니까 그 뭐냐면 더러운 그 묵은 그 저 찌끼가, 가라앉은 그 때찌끼가 이렇게 물 흔들면 올라오는 것처럼 심령 안에서 자꾸 부풀어 올라와요. 이게 먼지처럼 올라오는 그 올라오는 걸 토해내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서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진노하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진실한 의미의 회심이에요. 회개의 기준. 이 경험이 없으면 뭘 모르는, 전적 은혜에 대한 용서의 자신을 의탁한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게 돼요. 그래서 전적인 용서를 생각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용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이 용서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용서가 될 수 있을까? 회개하면서도 두려울 만큼 용서할까 싶은데도 그리스도 복음이 밀려오게 성령께 역사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용서하시고 충만하시다. 그거를 주께서 밀려오게 하면서 마음속에 눈통곡하는 애통의 그 목매임의 그 가슴에 저 깊은 애림에 그걸 덮어 씌우는 위로의 날개를 쭉 주세요. 울고 나니 후련하다 하는 카타르시스가 아니고 깊은 곳에 위로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영적 정서, 우리의 감성을 주께서 사용하세요. 이와 같은 영적 감성에 대한 것은 변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변덕스러워요. 그런데 믿음의 확실한 기초는 이와 같은 들음에는 지성과 영적 정서를 넘어서서 마지막 어디로 넘어가요? 우리의 의지의 변화를 시켜요. 이 의지. 이 의지는 나의 모든 이 회개의 눈물이, 죄로 인한 눈물이 후회가 아니요 진정한 회개임을 말해주는 결정적 근거가 되어져요. 이것이 후회인가? 후회의 눈물인가? 아니면 진정 회개의 눈물인가를 드러내주는 열매의 자리가 되어져요. 후회하는 사람도 울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그랬던 일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하고 그렇게 한 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안 그랬다면 이 고통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안 그랬다면 내가 이 상처를 받지 않을 텐데, 내가 왜 그랬단 말인가? 라는 의미에서 후회의 눈물도 며칠 밤을 셀 수가 있어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고 내가 그러므로 이제는 주 앞에서 전행과는 달리 살리라.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대로 살리라. 내가 내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리라. 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리라. 그 말씀의 찬송 속에 살리라. 그런 간절한 의지의 결심과 변화가 수반되어 나가요. 참된 믿음의 열매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부흥회로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 아멘. 기쁘죠? 할렐루야. 돌아나가면서 싹 잊어버리는 게 요까지인 거예요. 부흥회 때 얼마나 울었는데. 눈 팅팅 불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일어난 사람 나와보세요. 그러면 30년 믿은 사람도 일어나서 나가고 20년 믿은 사람도 일어나서 나가고 다 나가지. 신앙생활 도저히 언제부터 했는데. 근데 그 진실이죠. 그 나갈 만한 마음을 인정해요. 저도 한번 나갔거든요. 사실 어릴 때도 나갔고 꽤 커서도 나갔어요. 막 그냥 뭐 이게 세우면 새 그때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었어요. 그냥 막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그 같은 변화에 대한 그 이 변화가 실제 삶의 의지적 결심으로서의 변화의 상태로 나오지 않으면 난 열매 찾기가 어려워져요. 이 두 개가 있을 때 비로소 종교적 양태가 드러나요. 들음이 없고 약간의 기초도 없, 지식의 기초가 없고 글로 인한 영적 정서에 대한 이 변화가 전혀 없으면 종교적 삶의 양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종교적인 모습을 삶의 양태는 보니 신자 같은데 어찌 삶이 그런가? 라는 건 정말 이 부분의 의지인지. 다시 말하면 엄밀한 의미의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의 회개에 이르지 못했으니 변화를 겪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그 요리 문답은 주 앞에 구원받는 회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로 돌아가 사는 신앙을 가리켜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훨씬 뭐죠? 포괄적이고 전반적이며 지속적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한순간에 일시적인 게 아니죠. 주님께서 너희는 다 이제 목욕을 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칭이 한번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의롭게 함이 취소됐다가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의롭게 하시면 영 단번에 한번 주어진 것이 완성적으로 주어져요. 그러나 그 의롭게 함에 이르는 접붙임 받는 참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건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건 안 하는 법이 없어요. 성령의 참된 중생계 역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한 번에 같이 하세요. 이 전체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은 들음에서 나며 너희가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신할 때라는 마음이라고 표현된 것에 구체적인 요소가 이 세 가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중세기 역사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욕까지만 생겼다가 나중에는 욕까지 생겼다가 성숙함 욕까지 생기고 요거는 어린 신자예요. 요거까지는 조금 중간 신자, 이거는 성숙 신자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들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린 신앙자에게도 같이 있어요. 가장 초보 신앙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문답은 여러분 문답할 때 뭐 물어봤어요? 제가 세례 받을 때요 뭘 물어보셨냐면 주기도문을 압니까? 우리 장로님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아 인자하세요. 김병원 씨, 예, 주기도문을 압니까? 예, 압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하겠더니 잘했습니다. 옆에 있던 또 사람이 십계명을 압니까? 그래서, 예, 기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쭉 했더니 기억이 좋네요.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신자됨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뭘 물어보신 거죠? 내가 얼마만한 복음의 기초적 지식이 있는가를 물어보셨어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죄의 고백과 어떠한 기쁨을 내가 이 죄의 고백을 하며 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의 의미를 내가 정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신앙이로서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삶의 변화의 회개의 근거를 뭘로 보여주시는지를 전혀 묻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세례 문답이 피상적인 수준에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양육을 받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한편으로는 맞아요. 왜 맞죠? 우리가 처음 믿어서 그 말씀의 약간의 지식과 감정의 감성에 대한 영적 정서의 변화와 동시에 의지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세상 돌아감에 있어서 어떤 자는 혁명적 변화를 했지만 어떤 자는 완만한 변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본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한 번에 기도할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그 자는 연약한 자도 있는 것이요 성숙한 자가 있는 것이요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시고 진보를 나타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신앙이 있고 초보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만 있고 이 둘이 없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신앙인과 거짓신앙인의 구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연약하나 다 있는가 아니면 껍질뿐인가의 차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숱하게 세례받은 사람 가운데서 믿는 줄 알았더니 그 복음의 지식조차도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있거나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하물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정서의 변화나 의지의 결심에 따른 신앙적 열매를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신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아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신자로 인정했잖아요. 문답했더니 몇 가지 먹고 신자로 인정했으니 그 다음 그 사람은 뭐로 스스로 자기를 자인해요? 내가 신자라. 나 세례 받았어 신자야. 그리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거나 나름대로의 게으르건 부지런하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그 사람은 뭐에 익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습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직 전혀 이 자리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데 열매와 유사한 게 드러나 뭐예요? 교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볼 때 뭐예요? 사람이 화를 내면 허허 그거 왜 화를 내나 에이, 이럴 때 우리가 성숙하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인격적 성숙이 도덕적 성숙이에요? 영적 각성이 한 성숙이에요? 교양이에요? 영적 진보예요? 그건 둘 다 어느 쪽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믿음 때문에 내가 저자에게 같이 맞설 수가 있겠는가예요. 하나님의 영적 각성에서 온 변화의 열매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부터 느긋한 성품에 육질이 강해서 어지간하면 즐겨서 끊어지지 않아요. 알 수가 없죠. 나중에는 교양과 영적 성화로 인한 열매가 혼동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고집이 드러나게 해서 어떻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별이 되냐면 신앙인 같았는데 눈물의 회개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기쁨에 대한 영적 정서의 변화나 의지의 변화에 대한 참 믿음이라는 마음에 미치는 역사를 경험치 못하게 되어지면 진보가, 영적 진보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성적으로 복음의 기초를 들어서 믿는다고 말했고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평소에 여러 가지로 교양이 뛰어나 있어서 그 사람의 훌륭한 교양과 복음의 약간의 지식이 결합되어지니까 훌륭한 신자로 비춰졌는데 진보가 없어요. 왜 없죠? 그냥 교양의 본래 가진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지 이 안에 진보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괜찮아. 그냥 어울려 그냥 어떤 관계를 누릴 때는 참 덕스러워요. 괜찮아요. 신앙인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세상적 가치와 영적 가치의 충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놔야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분별의 문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인가가 막힌 듯 대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네. 무엇인가 막힌 듯 교통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해. 무엇인가 막힌 듯 어려워지기 답답한 어떤 선이 나타나기 시작해.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오직 주의 주권에 의지하고 삽시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어느 부분에 답이 생겨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여기까지 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지식의 기초가 얕고 따라서 그가 죄의 회식에 대한 그 예민성이 약하고 따라서 울며 울부짖는 그 기도의 응도는 약하고 기쁨도 복음에 대한 이 은혜, 용서에 대한 이 기쁨이 그만큼 덜할 수 있죠. 의지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우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간단한 나쁜 습관을 끊는 것 정도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는 이제 거친 사나이가 그저 구타를 집에서도 와이프도 구타를 했던 자가 내가 다시는 구타하지 않겠다. 굉장히 나쁜 습관 하나를 딱 끊어낼 수 있어요. 그건 뭐죠? 의적 변화로 나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아직은 뭐죠? 아주 초보적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 자가 점점 보다 넓은 인간관계 안에서 또는 안의 내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탐색하며 변화의 삶을 더 풍성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한 역사를 일궈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케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받은 바 말씀을 더욱더 묵상케 하시고 묵상함으로 깨달은 바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조명하여 비춰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끝으로 소원하여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자꾸 있게 하셔서 전 인격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지속적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진보가 있는 것이요. 여기로부터 떠나면 성령을 소멸케 하고 영적 진보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퇴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퇴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앉아라요.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진보가 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답은 단순 간명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은혜의 방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더욱더 열렬히 사모하라.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그런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방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열렬히 사모하는가? 그걸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진보와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가보게 되면 중생의 은혜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니고데모에게 주께서 3장 6절에 이르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야 함, 즉 중생의 역사를 의미하셨죠. 그래서 2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느낌, 영적 정서죠. 소망, 성향을 주시고 믿음과 회개를 일으켜 내십니다. 예, 지금 45분 됐거든요. 15분이에요. 잠시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선선해졌죠? 여름 동안에 너무 더워서 기력을 많이 쇠하셨을 텐데 가을 동안에 다시 기력을 좀 보충하고 원기를 다듬어서 주의 일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 보세요. 이제 3번 64페이지 3번 문항부터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3번을 같이 읽을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생명을 얻어 그의 모든 은택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시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 앞에 위하여라는 이 목적성이 바로 연합의 의미를 설명해줘요.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우리가 그리스도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 지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끼리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한 몸 이룬 지체다 해서 성도 사이의 동질성과 그 동질성을 성도 사이의 동질성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러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기 되어 있고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외적인 표지가 무엇입니까? 또 내외적인 표지가 뭡니까? 그 모든 은택, 이 모든 은택들은 결국은 생명의 증거인데, 아까 말했듯이 의롭게 하심, 양자 되게 하심, 양자로 부르심, 거룩해 하심, 이런 등등이 이제 그 은택들에 포함이 되어지죠. 4번을 읽어볼까요? 4번 같이 읽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이 다스림이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를 다스림, 성령 우리를 다스림. 그것이 14장에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 말은 통치하고는 조금 훨씬 더 수평적 개념으로 이끌어져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으면 결국 그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죠. 이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럴 때 빌립보서 2장 가보면,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32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320페이지 어간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종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객관적 말씀에 순복하고, 내적으로는 뭐죠? 그 말씀에 순복토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라. 복종의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따라 복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로 방자하고 감각 없는 자처럼 나태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서 주신받은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이 사실 인식으로 인하여 이 말씀 앞에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방자하게 나태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방종치 말고 실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외의 심정으로 복종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뭐라고 했죠?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되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구원의 원만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구원에는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역사 대신 중생의 역사가 더욱더 온전케 될 것이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미쳐진 구원의 역사를 실현해 나가고 더 충만히 이루어가며 그 결과로 구원의 은택을 너희가 더욱더 충만히 누리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실로 중생치 아니하고 위선자, 위선적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다가올까요? 위선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객관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뿐더러 내 내적 의식과 양심을 통하여 이렇게 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마음의 그 느낌과 소망을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배드려야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 분명히 있잖아 하는 내적인 신앙의 음성을 이렇게 죽여버리죠. 이게 내적으로 죽여버리고 불순종하고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에이 하나님 말씀이 뭐 꼭 지켜야 되나? 그렇게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누구라도 못 지키잖아. 아, 그건 이렇게 해석해야지. 임의적으로 자의로 해석하고 말씀을 없애버리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치 않는 것이죠. 굉장히 똑똑하죠. 똑똑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내적인 태도는 뭐냐면 방종과 교만과 뻣뻣함이죠. 완악함이죠. 그렇게 된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 없죠. 순종치 않죠. 그 결과 구원을 이루라는 결과 열매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오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실제적으로 구원에 참여치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심판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아니 구원을 이루라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거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자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 중생하고 참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있죠. 다시 말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심령으로 영적으로 기뻐하고 죄로 인한 고통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적 변화가 나타나는 비록 연약하더라도 그 의지적 변화가 나타나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함으로 비로소 구원받고 그렇지만 구원에 떨어진다 라는 말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다가와요? 구원의 은택을 더 풍족히 누려가는 성화의 거룩한 열매의 행복으로 오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신받은 구원의 은사가 더욱더 우리의 충만히 누려지는 것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지만 같은 말씀이 위선자에게는 이 말씀이 결국 뭐로 돼버려요? 구원에 떨어지게 되는 심판의 이유로 근거로 제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이니 이 말씀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 불순종하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거 신명기에 쫙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따라서 구약 전체를 읽다 보면 무수히 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너희가 이게 율법을 불순종했지 않는가 불순종했는가 무수한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가 물어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멸망해요 안 멸망해요? 결국 멸망하죠. 멸망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국가가 멸망하기 이전에 어느 때는 전쟁으로 인해 그 한 세대가 그냥 초토화되버리고 유린되버리잖아요. 이렇게 되질 때 우리가 묻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초토화된 것이라. 네 악이 먼저 먹고 내 악이 다음에 구워먹자 할 만큼 처참한 상태로 이스라엘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극한 심판에 이 육적 삶 속에서 아주 더할 수 없는 극한 심판을 하나님 몰아넣으시거든요. 왜 몰아넣으셔서? 죄 때문에 그렇죠.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순종에서 그런 형벌을 받는 이유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신명기에서 말했다. 이미 말했다. 신명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천지에 변치 않는 이 우주의 환경을 들어 증인으로 세웠으니 증인이 없어져야 증거가 없어지지. 명백히 있는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며 분명하며 확실하며 취소됨이 없음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엄중하죠. 아주 엄중하죠. 절대적이죠. 그 말씀의 근거를 갖고 심판하시네. 내가 이미 율법에 하늘과 하늘이여들어 땅이여들어라 하고 신명기 쭉 30장 이하에서 설명이 되나요. 그걸 갖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세요. 심판을 내릴 때 이스라엘이 과연 그 심판을 받아 초토화되어버려요. 질문은 뭐냐면 그 초토화된 형벌의 시기에 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다 구원에서 떨어진 것인가? 떨어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있다 보면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다 버린 것이 아니오.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그날이 되면 내가 내 신을 부어주리라. 너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계속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 회복은 도대체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율법 순종한 자에게 주는 것인가? 율법 순종하면 그럼 결국은 구약되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은혜의 구원이 어디 갔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돌아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도 은혜의 구원이라 웨스턴 신앙고백서 여러분들 보면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에 증거했으니 그 증거된 이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도 누구로 남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남는 것이죠. 그럼 율법적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구약 안에서 발견하고 믿음으로 조합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곧 참 백성이죠.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이스라엘이죠. 육적 이스라엘 아니야,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이런 자는 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날렸을 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를 향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라고 종교성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을 때 남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으니 심지어 이세벨의 통치가 극렬했던 아합왕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놨다고 그래요?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 남은 자가 있었죠. 그 남은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유린하고 심판하실 때라도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멸망의 심판의 의미가 아니고 뭐죠?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그저 징계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그 타락으로 해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죠. 주여 이스라엘의 이 타락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돌이켜 주 앞에 나오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와 동족 이스라엘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나와요.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서 간절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줄 우리가 믿나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버리지 아니할 줄 믿나이다. 그리함으로 약속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않음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벌도 다 뭐가 되는 거죠? 징계일 뿐이지 멸망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그걸 못 본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형벌의 징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은 다 뭐죠? 본래부터 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아담,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으나 그가 영적 이스라엘 아니었으니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에서 바깥에 있는 외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외인들에게 율법의 불순종 때문에 하신 심판은 전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 훗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심판에 대한 것을 미리 맛보안 형벌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 자인가에서 그것이 다른 의미로 적용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참 구원받은 자도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태만히 살 것이 아니라 방종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바 은혜 앞에 마음의 심지를 이렇게 고두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릴 것은 가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주께 기뻐하실 만한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며 가리는 모습에서 비로소 신 앙이라고 말하는 영적 자태가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향기를 맛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향기가 나겠어요? 무슨 향기가 나요? 썩은 냄새만 나는 거지. 육적인 정력이란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냐? 이 두 개의 가름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거 달라지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향기가 좀 더 많아지고 썩은 냄새가 좀 더 가시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르라 하는 말씀 속에 썩은 육신의 냄새를 제거하고 그리스도 향기를 충만히 구하라는 선택받은 그의 백성들이 주시는 영적 성화여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인 것이요. 이 부르심이 믿음 없는 자여 위선자에게는 그러므로 네가 영원한 형벌에 이를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피곤하겠네요.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피곤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자는 견디질 못합니다. 내가 은혜를 모르는데, 그 죄 용서의 기쁨을 모르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 권면을 어찌 감당해요? 부딪히죠. 나는 모르는데 왜 자꾸 근신하고 경계하고 깨어있고 분별하고 방종치 말고 나도 나 내 의미로 살게. 내가 주일날 나가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갑갑하기 시작해요. 갑갑하기 시작해요. 영적 참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죄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넘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넘어갔으니 임의로 살 수 없는 거죠. 종은 종이죠. 멍에의 주인이 바뀐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의 간절함이 내 안에서 약해질수록 성령을 죽이고 약화시키는 것이요, 성령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신자가 성령을 다 잃을 수 있나요? 완전히 상실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역사가 약화되고 소멸케 되듯이, 완전 소멸은 없어요. 죽어 지내는 거죠. 육신의 정력이 승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에게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다시 회복케 하세요. 신자는 무엇이 있죠? 회복이 있어요. 그게 신자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참된 믿음 안에 고백해 가시고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 나오신 그 은혜의 역사는 취소됨이 없고 실존이 없기 때문에 회복해 하세요. 회복해 되어지면 과거의 모습이, 회복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도 못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쩔쩔쩔 매면 회복하신 주께서 내가 다 잊었거늘 네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냐, 다시 세우시죠. 든든하게 소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빛을 다시 비추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결코 오랜 세월을 회복 없이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회복이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와 짝하여 죄 중에 여전히 거하면서도 양심에 대한 신앙 양심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서 회복에 대한 강한 경험을 오랜 동안 못하게 되어지면 참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운 것이에요. 그때는 옆에서 자꾸 권면해주고 흔들어주고 얘기해줘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권면 잘 받기 싫어하죠? 싫어하죠?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너만 믿나? 웬 잔소리야? 나도 믿어. 이거 율법주의하고 달라요. 영적 근신의 태도와 율법주의는 달라요. 그런데 참신앙으로 신앙의 자태를 잘 갖춰삽시다 라고 권면하면, 그거를 아까 말했죠? 약간의 복음적 기초적인 지식은 들은 게 있는데 풍어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있고, 또 말도 잘해. 말도 얼마나, 왜냐면 본래 말을 잘하고 본래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약간의 지식 갖고 막 말도 잘해. 그러니까 난더 많이 아는데 그 앞에 가면 말을 못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은 조금, 난 아는 게 없는데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설교 한번 들은 것 같고 10년 동안 그 설교를 갖고 응용해서 말을 잘해. 아, 그 말을 잘해요. 그리고 교양과 덕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이 말씀의 권면을 깊이 넣어주면 율법주의 같은 소리 한다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같다. 왜 이거야 저거야 하느냐. 이거야 저거야. 왜 이거야 저거야. 삼가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진실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훈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옳겠습니까를 생각하시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훈 맞지만 왜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분명 사실인데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묻고 있을 따름이에요. 나는 못하겠다. 알겠다. 못한다. 자신이 못하니 내가 신앙이 없다. 라고 하면 얘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난 못해. 내 신앙이 난 있지,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얘기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하는데 말씀 앞에 진실되지 않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자기가 얘기하니 그 신앙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한국 교회는 여러분이 경험하신 남포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가 처음부터 그 부분을 많이 옛보다 저도 80년대 이후에는 그걸 잊어버려졌어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80년대 이후에 그 많은 양적 성장의 축복이 오늘날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얼마나 부어주셨는데. 그러나 이 말은 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라 얘기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뒤집어 얘기하냐면 얼마만큼 성화돼야 그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이게 율법주의가 돼요. 또 다른 의미에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말한 대로 그럼 이만큼 뭐 돼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냐. 아니, 그게 아니고 거룩한 열매를 이만큼 내야 구원받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듣는 거 보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해. 참으로 깨달으면 그 말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연약성을 탓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길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 방편 앞에, 은혜 방편은 뭐예요? 찬송과 성례와 기도와 말씀인데 그 앞에 제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렬히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 감각이 자꾸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타협하는 마음이 더 강한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좀 성령께서 눌러주시고 누를 수 있도록 또 제가 타협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강한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 있길 바라고 저도 의지적으로 주 앞에서 말씀에 비춰 자꾸 돌아봅니다. 맞죠? 제가 연약한 신자입니다. 인정을 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인 거예요. 그렇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신앙이 잘 알면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가 무슨, 죄인의 괴수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 속에 신자됨이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제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살지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이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그래서 십자가만 믿고 삽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러니까 너는 연약한 시라고 나 정도는 돼야지 라고 말하자면 그 사람이 문제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복을 모른 자가 되어버려요. 그 말 앞에 그 사람 뭐래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이게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봅시다. 그거 하나를 공감하며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묻는 것이지. 그 말씀 앞에 비춰봅시다. 왜 자꾸 이렇게 말씀 앞에 하라고 말하고 해? 그 부담스럽고 눌림이 있고 싫다라고 말하면 믿음의 기초에서도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태는 바로 그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속에 담긴 영적 정서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맨날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가. 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캄캄하네요. 세상살이가.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제가 참 연약합니다. 제가 주의 긍휼을 바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죠? 말씀 앞에 비춘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우리 말씀에 비춘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쁨을 볼 수 있다는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말씀이시더니 나를 보니까, 아, 기뻐라. 말씀이시니까, 아, 기뻐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말씀이시더니 나를 보니까 뭐예요? 이게 웬일인가? 나는 왜 이러는가? 이게 맞죠. 그런데 기쁨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이런 나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말씀 속에 기쁨의 근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다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절단코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서의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게 하셨다. 이 말씀이 팍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나를 비춰보는 것.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괴로워서 이러고 땅을 하면 이러고만 살아 이러고 살아. 왜 이렇습니까? 아, 형제요 죄의 짐이 너무 커서 이렇게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야? 주께서 죄의 짐을 뭐예요? 내게 맡기라 그러시잖아요. 내게 맡기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불균형한 반쪽이요 외다리죠. 외다리니 비틀거리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나를 믿어 비추어 열어보자. 주님을 인정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율법주의다.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면 되니까 신자는 알아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희열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와 평화는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찬송할 때마다 그 찬송이 그 가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다 기쁨에 찬송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찬송할 때 우울한 찬송하는 사람 없다. 신자는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정서라. 영적 정서라. 용서를 압니다. 신자는. 그리고 용서를 아는데 그 용서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용서인 줄 아는 거야. 기가 막힌 걸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용서인 줄 아는 거야. 그걸 알면 신자죠. 그걸 모르면 아직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문답 때 물을 것은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온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변화를 겪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 그 사실 말고 그래서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질문이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여 당신이 과거의 사람으로 인해서 당신이 변화된 무엇이 있고 그로 인해 당신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내적인 인식과 심리적 상태 속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어보고 하나씩 좀 묻다가 듣다가 충분치 못해 또 물어보면 아직은 이분이 복음 앞에 정직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진실되지 못하다. 라는 걸 느껴지는데, 다시 돌아가라 하면 또, 굉장히 우울해할까봐. 어지간하면, 다음에 이렇게 신앙을 받으세요라고 세례를 주는 일이 비교적 문답을 좀 심중히 한다는 교회에서 하는 수준이에요. 비교적 문답을 신중치 않게 한다 그러면 그건 묻진 않고 근데 조금 엄격히 한다 그러면 복음의 앞에 진실된 반응이 없으면 그럼 어떻습니까? 당신 스스로는 복음을 이제 이해하고 신앙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나중에 제가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마음이 있으면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가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게 교과서적인 원칙인데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있냐면 이거는 있어요.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문답을 묻게 되면 사람 마음에 믿음이 있는 모습이 더 커 보여요. 아니면 믿음 없는 나는 믿음이 없어라는 그 연약함이 더 커 보여요. 어느 게 더 커 보여요? 연약함이 훨씬 더 커 보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 세례 문답하러 나올 용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목사님 얼굴만 보아도 겁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물을까 겁나잖아.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용기가 안 나니까 사실은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연약하지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확인받기가 두려워 주저함으로 세례받지 못한 채 그냥 머물러 있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들에게 뭐가 돼요? 영적인 성장의 격려는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게 되죠. 그게 피차 인간의 연약함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줄 때 어느 정도 물은 다음에 복음에 얼마큼 진실됐는가에 대한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진실하냐도 기본적 진실성의 강조와 그 강조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 지도에 따라 양육을 잘 받을 것을 약속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면 그 거짓되지 않는다면 거짓 증거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주의 은혜 의탁하여 세례를 줄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해요. 이건 목회적 고려예요. 뭐라고요? 목회적 고려요? 신학적 판단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원칙은 신학적 원리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엄밀해야 하나? 그럼 목회적 고려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문답의 무게를 조금은 둬야 이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관찰을 해야 되고 물어봐야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나갔네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13절에서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위격적으로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신데 위격적으로는 어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나니 자신의 기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시오니 저 또한 그것을 저의 소망으로 가지며 제 소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의 뜻을 제 소망에 두며 순종하여 행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라는 그 순종이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하여금 복종하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복종하라. 복종할 부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된 거룩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러므로 주여 저도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기 의지의 복종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우리 안에 그 복종을 또한 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뭐죠? 기계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고 성령의 통치는 우리의 자유 인격적 요소를 통하여 순종의 요구를 하시는 방편으로 성령은 우리를 통치해 나가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 우리 복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 자, 그래서 5번 보죠. 핸드아웃 5번 같이 읽습니다. 성령께서는 위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로를 한다? 이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자, 위험과 환난에 처했을 때 육적 삶에 대한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성령이 위로하신다면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위로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위로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세요? 위험과 환난을 제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위험과 환난을 감하여 주시는 섭리적 인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위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것을 주신 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상당 부분은 맨 마지막이 제일 커요. 우리가 위험과 환난에서 완전히 건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위로를 받게 될 때 그 위로를 받을 때 뭐냐면 주께서 이 일을 내게 주신 그 선하신 나를 향한 뜻이 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위로일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내 모든 일의 결국을 이끌어 가시고 그걸 다스리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렀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우신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저 이방 열방의 손에 비틀어 이게 멸망케 되었는데 열방으로부터 멸망케 된 것이 악이 우리를 범한 것으로만 해석되어지면 선한 싸움 싸우다가 고난받은 것이면 칭찬이 있을 터인데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다 받은 이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에 매로 받은 고난이라니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자긍의 마음과 자존의 마음과 자부심이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마음속에 처참하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세요.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함으로 하늘이라도 두지 못할 하나님께 우리가 열조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범죄를 쭉 추념하는데 그것이 옛적부터 쫙 범죄 사실 끌어와요. 큰 사건들만. 그 역사 대대로 한순간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는 아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광야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까지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난은 선한 싸움을 싸다가 받은 위험과 환란이 아니요 죄로 인한 위험과 환란이었다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 백성은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이것이 징계일 뿐 영원한 형벌이 아닐 것이다.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 그날에 세우시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 31장을 기억했겠죠. 에스겔 36장도 기억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6번 같이 읽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르기까지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경우라도 우리를 보존하시니 그 보존의 은사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강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게 하시고 우리로 하면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은사를 우리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르도록 보존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맹목적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맹목적 자기 확신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서 일하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주께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아, 주께서 나를 보존시키고 계시구나. 그걸 아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보존의 은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구원을 위하여 귀히 쓰이도록 하신다. 성도를 경력케 하신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으셨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걸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를 쭉 나누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하옵나이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복음을 더욱더 묵상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죄에 대한 예민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싸워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이미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의 분량을 그 티끌 같은 죄라도 이미 주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적셔 용서하셨음에 대한 그 설명할 길 없는 은혜의 충만함을 적시라 확실히 믿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하나, 영적 고통을 하나, 그러나 영적 희락으로 그를 덮을 수 있게 하옵시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샘솟도 돕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끄시사 끝까지 구원의 길로 보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